신앙생활도 누구든지 실패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되고 다시 배우고 다시 아름다운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그가 행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사울 왕 시대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찾아오는 일이었습니다.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법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고 이 법궤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법궤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은 그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빼앗긴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그가 행했던 사업이 바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찾아와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마음의 결심으로부터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읍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어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동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법궤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고 모든 백성들이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법궤를 찾아오기 위해서 새로운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그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는 그 법궤에 운반하는 총 책임자를 웃사와 아유를 책임자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팔을 불며 피리를 불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기 위해 그 수레를 소들이 끌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하며 찬양을 하면서 그 법궤를 이키랏 여림에서 싣고서 이제 운반을 하고 오고 있는 중입니다. 오고 있는 중에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이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있을 때에 갑자기 수레를 끄는 소돌이 갑자기 막 뛰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가 어떻게 해요? 조금씩 흔들리 되는지 많이 이렇게 흔들리다가 쓰러지려고 하는 순간 그 법궤의 운반 책임을 맡았던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지. 우리 왕과 우리 모든 백성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려고 하는 이것이 땅에 떨어지면 안 되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 법궤를 붙들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법궤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왔고 소들도 뛰다가 갑자기 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붙들었던 구사가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즉사 죽여버렸습니다.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궤를 떨어지려고 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었습니다. 충성을 했습니다. 책임감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였을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시고 어떤 책임감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갑자기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왜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왜 우리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현장에서 죽게 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환난이 오는 이유는 뭔가가 이유가 있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우사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사를 죽였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법궤를 만지는 자가 있고 법궤를 운반하는 자가 있는데 그것은 아무나 만지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그 법궤를 운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고합 자손에게만 그 법궤를 운반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또 요단강을 법궤를 메고 건널 때에도 항상 고합 자손만이 그 법궤를 메고 움직이고 그리고 그 법궤를 항상 이동을 할 때는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덮고서 그리고 고합 자손만이 붙들고서 이동을 할 수 있었는데 우사는 고합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우사는 법궤를 만질 자격이 없었습니다. 우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사도 몰라서 만졌지만은 어쩌면은 다윗 왕도 그것을 잘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다윗 왕이 그것을 알았더라면은 법궤를 운반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고합 자손이 그것을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 왕도 그것을 잊어버렸을 거고 우사도 그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20년간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는 것 때문에 흥분되었기 때문에 그 운반 수칙에 대해서 모두가 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행동하고 모르고 어떤 일을 했다면 우사와 같이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4장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당하고 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2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하나님의 지식으로 인한 열심이 아니라 내 열심.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 어쩌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의 어떤 체면 문화 때문에 우리는 열심을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우사와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없다고 우리는 단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새소망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우사와 같이 고난당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새소망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우사와 같이 충성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고난당하는 자가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못하게 되면 우리는 열심을 하고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지 않고 우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집에서 혼자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성경을 암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식을 배우기도 합니다. 요사이는 말씀의 홍수 시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만 열면 언제든지 말씀들이 골라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은 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은 내 능력이 되며 그 말씀은 나를 지키고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일에 투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경제적인 활동을 위해서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고 열심히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런 만큼 내 영혼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내 영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는 그 일에 헌신하시고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내 영혼이 우리는 잘되며 내 영혼이 충만하며 더불어 육신과 더불어 우리는 이 땅에서 주신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물질도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책을 사서 읽으십시오. 영적인 것을 투자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여 시간도 마음도 물질도 여러분들이 헌신할 때에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과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우리는 웃사와 같은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깨닫고 알 때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사가 죽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법궤를 운반할 때는 매는 것은 고아차순이 매지만은 운반할 때도 법칙이 있습니다. 운반 법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법궤를 운반할 때는 수레에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수레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법궤는 항상 어깨에 메고 가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어깨에 메고 가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어깨에 메고 건넜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소가 수레를 통하여 끌고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신앙생활은 바로 어깨에 메고 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고아 자손과 같이 땀 흘려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운반하려고 했습니까? 편리하게 운반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편리하게. 많은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신앙생활을 편리하게 하려고 합니다. 제 말이 맞다면 저를 쳐다봐 주시고 눈을 한번 감아주세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좀 편하게 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저도 예전에 새벽 기도를 나올 때 추운 겨울에 입에서, 이불에서 이렇게 나와서 침대에서 내려와서 새벽 기도를 나야 되는데, 아이고, 새벽 기도 참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친구들과 함께 어떤 주일날 어떤 약속 있고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때로는 내가 오늘 주일날 좀 예배를 생략하고, 모처럼 1년에 한 번 있는 일이니까 친구와 함께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정말 즐거운 일을 해가고 싶은 것도 우리의 삶에 우리는 어떤 일은 종종, 어떤 일은 가끔, 어떤 일은 전혀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편리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한 일이 전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 앞에 모인 오른편에 있는 자입니까? 왼편에 있는 자입니까? 우리가 주님에게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많이 얘기했다고 헌신하고 봉사했다는 걸 얘기했을 때 주님이 대답하기를 나는 너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른편에 있는 내게 물어봅니다. 저희들은 주님 앞에 도무지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가랄 때 물을 주었고 너희들은 나에게 한 것이 많다. 그랬더니 그쪽에 오른편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물어봤을 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충성했습니다 했던 사람들은 아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한 일이 없다. 우리는 주님에게 한 것이 없습니다. 그때 아니야 너희들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똑같이 했는데 주님은 갈라놓았습니다. 주님 앞에 안 한 자와 한 자로 세퍼레이트 시켜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자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뜻대로 한 사람들은 주님은 그들이 행했던 일들을 기억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 주님을 위하여 한 것이 없다라고 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행한 것도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다.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언제 했는지조차도 우리를 잃어버렸는데 주님은 우리가 행한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 주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는 선을 행한 것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죄를 행한 것도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기억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는 죄도 두 군데로 나눠집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이 얘기하기를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흰 눈과 같이 희게 해줄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신다고 했습니까? 용서해주고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예, 용서해줄 뿐더러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죄를 많이 졌느냐 적게 졌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큰 죄냐 작은 죄냐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느냐 회개를 했느냐 그 차이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를 기억도 하시고 우리의 그 죄를 자기 기억에서 치우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에서 말씀에서 벗어났던 일들은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사오니 찬송가 338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나의 죄를 주 앞에 구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뿐더러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선행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축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편리하게 법궤를 운반하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캐논입니다. 즉 표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림줄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림줄. 이 다림줄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 빌딩, 우리 예배당을 지을 때 목수가 지을 때 이것을 중력에 맞게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만약에 혹 잘못해서 이렇게 삐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이 다운타운에 있는 모든 빌딩도 바로 이 바르게 서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목수가 위에서 줄을 내려가지고 그 밑에 추가 있습니다. 그 추에 내렸던 그 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나무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반듯하게 맞추는데 혹시 나가는 것이 있으면 들어가게 하고 들어가 있으면 나오게 해서 이렇게 바로 맞춰서 세웁니다. 즉 다림줄은 기준이라는 것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운영은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방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도 어떤 사람에 의해서 목사의 말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목사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야 되고 성도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야 되고 예배 시간에 눈을 감고 자꾸 주님을 만나려고 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웃으세요? 나는 여러분 웃으라고 한 얘기 아닙니다. 귀 있는 자는 듣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므로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편리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우리가 거리가 멀든 가깝든 아니면은 내가 피곤하든 안 피곤하든 컨디션이 좋든 나쁘든 우리는 열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중국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간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이렇게 한 그 뭐라고 하죠? 제가 잘 모르겠네. 중국 사람들 중에서 조선족, 예. 조선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할머니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3시간을 자전거를 타고 왔습니다. 예배 1시간이나 1시간 30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3시간을 자전거를 타고 왔다는 얼마나 제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지. 과거에 우리 미국의 믿음의 초창기의 사람이나 한국의 믿음의 초창기의 사람들은 걸어서 때로는 자전거를 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걷는 것도 힘든 것도 마다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근데 시대가 좋아지면서 신앙생활이 편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이 더 편리하게 하려고 자꾸 주님에게서 멀어져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죠. 그렇죠? 주변에서 우리는 간혹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한 명도 저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제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분이 그 마음이 바뀌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또한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간이 없어도 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를 가지고 봉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역대상 13장 10절에 나온 웃사, 21세기의 웃사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우리 교인들이 한 명도 21세기의 우사가 나오지 않기를 저는 원합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 더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힘들어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축복도 주고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이를 모든 축복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 축복을 받기 위하여 내게 구하여야 한다니.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받았다 할지라도 그 약속된 말씀을 축복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것이며 기도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며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몸부림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어도 몸이 피곤해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바빠도 전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항상 everyday, anytime 우리와 항상 있는데 그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 하셨느냐? 복음을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주님이 더 가까이 하시고 주님이 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시죠? 제가 생각할 때에 일주일에 3일만 일하고 4일을 쉴 수 있다면 그런 나라가 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 땀 흘려 열심히 일해라. 이 미국을 세웠던 총료도인들이 바로 그 말씀에 예약해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주일날 11시입니다. 왜 11시인지 아시네? 한국 사람은 11시고 미국 사람도 미국 교회도 거의 11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 주일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청교도인들이 미국의 초창기에 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 밖에 주일날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이 농업을 농사일을 합니다. 그리고 11시 정도 되면 그들이 와가지고 씻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식사를 하고 그리고 또 밖으로 일하러 나갔습니다. 그것은 농경사회일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11시에 예배를 드리던 모습이 지금도 전통적으로 우리들은 11시 예배를 선호합니다. 특별히 한국분들은 더 11시 예배를 드리기를 선호합니다. 11시 예배 안 드리면 꼭 예배를 안 드린 것 같이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즉 11시 예배의 전통이 최초의 청교도인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일하려고 하다가 그들은 그의 전통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즉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는 바쁘게 열심히 일하는 우리의 이 사회에 와서도 우리는 시간을 내서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숫자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하여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를 눈 반짝반짝하며 쳐다보세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다 저의 기도의 동역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며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다가도 좌절하고 낙망하고 실족했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셔서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며 그들의 영혼이 리바이벌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세상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를 위하여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그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들어서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땀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의 수고의 열매를 통하여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고통스러워도 죄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죄에 대해서 죄를 엔조이하면서도 그 죄라고 느끼면서도 그것을 버리는 것에 굉장히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버리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마음의 고통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죄를 버려야 되며 그 죄를 이겨야 되며 그 죄를 우리가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죄 속에서 너무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입만 열면 잘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입술의 언어에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표현되지 않는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하나를 지을 때마다 검은 점이 하나씩 얼굴에 생긴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내가 죄를 하나 딱 지으면 점이 하나 생겨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부부싸움을 했더니 코에 점이 하나 생겼어. 근데 학교를 가는 애들하고 또 다투다가 또 재생했더니 또 얼굴에 점이 하나 생겼어. 직장 가서 일을 하다 보니 인플로이가 말을 안 들어서 또 하다 보니 또 점이 생겼어. 하루에 점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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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길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루에 얼굴에 점이 몇 개 정도 생길까요? 몇 개 정도 생길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얼굴에 점이 다 생겨서 다 검은 점으로 도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못 알아서 2층으로 또 점들이 생기고 그것도 못 알아서 3층으로 이렇게 생기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 얼굴을 보면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유가 있어요. 너희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면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기억하지도 않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졌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죄를 버리고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얼굴에 생겼던 그 점을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생겼을 때 내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지나가는 사람이 내 얼굴에 점 하나가 생겼다. 그 얘기는 너 오늘 죄 하나 지었구나. 그러면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설 수 있고 많은 사람 앞에도 바르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회개라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회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어도 정말 내가 고통스러운 모습이 있어서 죄를 이기려고 하는 죄를 버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를 끊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비유해 놓았습니다. 두 다리를 가지고 죄를 짓는 내 모습이 있다면 차라리 짓는 그 한 다리를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고 불구의 모습으로 하나의 모습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너의 두 눈이 죄를 짓는다면 그 죄를 짓는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죄를 짓는 그 눈을 빼어버리고 불구의 모습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만큼 죄는 내 신체의 일부를 잘라버리는 것 같이 끊어버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편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편리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은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수고하면서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줄 것이며 아멘. 그 수고를 위로해 주실 것이며 우리의 가는 그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웃사는 모르고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웃사를 통하여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교훈하는 것은 말씀을 바로 알고 많이 알아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해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인이 되고 그래서 먼 훗날에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런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주었고 그리고 내가 많은 사람 앞에 존귀와 어떤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를 세워주었구나 이렇게 감사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